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이틀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측 사전 점검단은 오늘 저녁 8시 30분경 만찬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점검단은 도라산역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날 왔던 길로 귀환합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사전 점검단은 전날 남한에 도착해 강원도 강릉에서 공연 후보지를 둘러본 뒤 오늘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등 서울 시내 공영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측 사전점검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헌법은 국가의 형태와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100년 앞에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서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불가를 명시 한 이른바 평화헌법 구조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호텔에서 지난 20일 밤 발생한 탈레반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적어도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어제 카불의 국영 인터컨티넨탈 호텔 인질극으로 아프간인 4명과 외국인 14명 등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아프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많게는 3~4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보안군은 공격범 5명이 사살되거나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군 3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고 투숙객 160여 명이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면서 아프간과 미군 보안 당국자들 간의 회의가 공격 목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늘 정오 임시 예산안을 표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어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해 정부 업무를 재개하고 대신에 공화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 종료 전에 이민 관련 표결을 공개 약속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 시점을 당초 21일 새벽 1시에서 정오로 늦췄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이른바 핵 옵션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이스라엘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했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내각 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을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친구라고 언급하며 펜스 부통령과 이란의 안보 위협과 영내 평화 증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의 예루살렘 선언에 반발해 펜스 부통령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군사작전에 나선 터키군이 오늘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는 아프린 지역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터키군은 아프린 지역에서 사흘째 진행 중인 군사작전이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 대변인은 터키군이 아프린 북동부 민간 지역에 포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터키군의 포격으로 적어도 18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 병력은 전날 터키군 전투기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아프린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공습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아프린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쥐라기 시대라고 부르는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1억에서 2억 년 전으로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했던 시기를 말하죠. 자, 그런데 쥐라기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화려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몸이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깃털로 뒤덮인 것으로 보이는 이 신종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는데요.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이 최근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1억 6천만 년 전 쥐라기 지층에서 이 오리 정도 크기의 신종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화석은 다리가 두 개 있고 날개가 있는 깃털 공룡으로 특히 얼굴에서 목을 덮는 상반부 깃털을 분석해본 결과 지금 보일 수 있는 벌새의 깃털과 유사했다는데요. 깃털 표면에 멜라닌 소체라는 미세한 알갱이가 몰려 있어서 빛의 반사에 따라 여러 색으로 빛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화석을 중국어로 무지개를 의미하는 차이훙으로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11도로 무척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흐리고 새벽까지 눈이 내린 후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2도, 신의주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1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9도, 함흥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주말에 쉬고 월요일이면 월요병이라고 해서 좀 피곤하기도 한데요. 자, 오늘 첫 곡은 신명나는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노래한 9to5, 돌리 파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중동 순방길에 오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펜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새해 첫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출생률이 하락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중동 순방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에 방문 중이군요.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데요. 요르단 방문에 이어서 22일 이스라엘에서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아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현재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직 관리입니다.
네.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펜스 부통령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그 누구보다 반가웠을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발언에 감격을 표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고위 인사의 방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예,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예루살렘 인정에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에 앞서서 요르단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요르단 방문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스라엘의 극진한 환영 분위기와는 달리 요르단에서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는데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펜스 부통령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미국의 결정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이국과 해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예루살렘 선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요르단의 영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요르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중동 우방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이번 중동 순방 중에 펜스 부통령과 팔레스타인 지도부와의 회담 일정도 있었습니까?
예, 펜스 부통령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면담은 없을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중동 지역을 방문하는 기간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유럽으로 날아가서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아바스 수반은 EU 지도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펜스 부통령의 중동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직후였던 지난해 12월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바스 수반이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해서 올해로 연기됐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은 지금 미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아바스 수반 측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재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22일 프랑스를 방문한 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미국은 평화를 위한 과정에 부정직한 중재자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미국의 어떤 계획도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펜스 부통령의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랍계 의원들이 펜스 부통령의 이 의회 연설 행사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방문 이틀째인 23일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해서 아랍권의 반발을 불러왔던 민감한 지역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예루살렘 시에 있는 유대인 대학살 추모관인 야드 발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해서 헌화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처음 열린 일본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군요.
네, 일본 국회가 22일 개원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새해 처음 열린 국회에서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경제 개혁과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예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시정연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일본 헌법에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세력은 이를 바꿔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 야권과 일본 내 개헌 반대파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게 헌법이라면서 각 정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우려가 이 아베 신조 총리의 방위력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힘을 받쳐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정연설에는 외교 부문도 중요하게 다뤘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이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선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취임 후 지금까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네. 올해는 처음 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약 45분 동안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금까지 쌓아온 상호 신뢰와 국제적인 약속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이때까지 써왔던 이 수사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총리실 측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언론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최근에 다시 불거진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껄끄러워진 양국 관계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일본과 한국의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맺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국민적인 합의 없는 졸속 합의였다고 반발했고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받아들이되 추가 조치를 요구해서 양국이 지금 매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외교를 책임지는 일본 외무상도 같은 날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22일 신년 외교 연설에서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양국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또 양국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적절히 대응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양국 간의 또 하나의 민감한 문제죠. 이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이 영유권 갈등 문제를 또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이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입장과 주장을 한국에 계속해 확실히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이 독도 발언을 망언이라면서 앞다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신조 총리의 시정연설로 돌아와서요. 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볼까요?
예,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데요. 만일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2008년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0년 만에 중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면서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출생률이 하락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주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720만 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16년에 1,790만 명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소 의외의 결과네요.
예, 그렇죠. 중국은 2015년에 이 30여 년 동안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이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했는데요. 예. 예, 시행 첫 해였던 2016년에 중국의 출생률은 거의 8%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해에 태어난 아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아이를 갖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둘째 아이들이어서 당국의 두 자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다시 출생률이 떨어진 걸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중국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인 만혼, 즉 늦은 결혼이 둘째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높은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 등도 둘째 자녀를 갖는 걸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둘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이는 곧 가계 수입에 큰 손실을 뜻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걸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데요.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늘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국 인구는 약 14억 명에 달하고요. 오는 2029년이면 14억 5천만 명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구의 노령화 현상 역시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는 곧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 동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한 해 전인 2016년보다 0.5% 정도 증가해서 약 1억 6천만 명인데요.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1.5%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이 하나의 방안으로 출산이 장려하고 있는 거군요.
네. 16살에서 59살까지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지난해 약 9억 명, 전체 인구의 65%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노동 연령 인구는 500만 명 정도 줄어든 겁니다.
네.
예, 중국은 또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서 남녀 불균형 현상이 심한 편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인구 감소 현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14억 인구 가운데 남성은 약 7억 1,100만 명, 여성은 약 6억 8천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이 오늘 정오에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여성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2018 여성 행진 행사가 지난 주말 거행됐습니다. 여성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5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반낙태 집회가 열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이 부분 폐쇄 오늘 사흘째로 접어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연방상원이 이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0일 0시를 기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18일 기한이 2월 16일 자정까지인 네 번째 임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서 상원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연방상원은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임시 예산안을 결국 표결에도 붙여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가 전면적으로 문을 닫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전면 폐쇄가 아니고요. 부분 폐쇄입니다.
예.
이 국가 안보나 치안,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연방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인력 외에 이 연방 공무원들이나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자, 국가 안보나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부서별로 보면요. 국방부 소속인 군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요.
예.
또 국토안보부 담당이죠. 국경 경비 세관 그리고 출입국 관리 업무도 계속됩니다. 법무부 소관인 치안 업무, 사법 업무도 중단되지 않고요. 이 국무부 관할인 여권이나 비자 발급 업무도 계속됩니다. 그 밖에 항공 관제, 송유관, 철도 안전 관리 업무,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이 필수적인 사회 보장 업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네. 자, 지난 2013년 정부 폐쇄 사태 때는 국립공원이 모두 문을 닫아서 관광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매점이나 화장실 같은 일부 시설이 문을 닫은 곳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가 발을 돌리는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곳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특히나 이제 세금 보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 IRS 국세청의 눈길이 가는데요. 이 정부 폐쇄로 이 IRS 직원 절반이 이 업무를 중단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세금 보고 업무가 지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또 IRS 외에도 이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다른 부서들도 만일에 이 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업무 처리에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가 사흘째로 접어들었는데 워싱턴 정치권은 지난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 정부 폐쇄를 풀려고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이 임시 예산안 처리가 막힌 연방 상원이 어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예. 이 두 당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긴박하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중도파 의원 약 20명이 따로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치 모커널 상원 공화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is is day two of the Senate Democrats' government shutdown. Day two.
메커널 대표는 민주당이 연방 정부를 폐쇄했다면서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이 두 당 중도파가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They have shown that they do not know how to compromise. Not only do they not consult us, they can't even get.
공화당은 타협하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슈머 대표는 또 대통령은 공화당하고 논의하라고 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논의하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공화당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했지만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서 연방정부를 폐쇄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핵 선택권을 동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 정치적 파장을 위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
이 핵 선택권이란 것은 60표가 아니라 이 단순 과반수로 토론을 끝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네. 아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핵심 쟁점이라는 게 뭡니까?
예,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문제입니다. 다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다카하고 예산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민주당 쪽에서 이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해 주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 하원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상원에서는 이걸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원 의석 분포로는 공화당이 반드시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상원이 처리하려는 예산안, 이 정식 예산안은 아니죠?
아닙니다. 2018 회계연도 들어서 정식 예산법안 아니라 임시 예산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주공화 두 당이 정식 예산법안 마련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연방 상원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을 텐데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정오에 다시 모여서요. 이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제안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맥코넬 대표가 제안한 새 임시 예산안은 시한이 오는 2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네. 자, 이런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요. 미국인들은 임시 예산안 통과를 이 다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56% 그러니까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런 생각을 내비쳤는데요. 다카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34%로 3명 가운데 1명에 그쳤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2018 여성 행진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이죠?
네, 1월 20일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대도시와 전 세계 곳곳에서 2018 여성 행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MeToo #IRAN #IWON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1월 21일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인 여성 행진 행사가 열렸었는데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집회가 열린 겁니다.
네, 작년 행사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예. 뉴욕에서 12만 명이 참여하는데 미국에서만 수십만 명이 참여한 걸로 추산됐고요. 세계 곳곳에서 250건 이상의 집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여성 행진이 중점적으로 내세운 구호가 뭘까요?
네, 주요 구호가 Power to the Polls입니다. 투표에 힘을 실자는 뜻인데요. 올해 이제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죠.
그렇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되도록 많은 여성과 진보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겁니다.
네.
20일 이곳 워싱턴 DC 행사에서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등 이 많은 여성 연방의원이 나와서 이 여성 정치력 신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작년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치력을 키워서 자신들 요구를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올해 행사에서 중심이 되는 집회는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는데요.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이 났었고요. 또 이 지역이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 판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곳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19일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이 대규모 반낙태 집회가 진행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올해가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4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생명을 위한 행진이 19일 워싱턴 중심에 있는 잔디 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음악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가 본 행사를 거쳐서 거리 행진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닌 겁니까?
네, 말 그대로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집회입니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음에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자, 로 대 웨이드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인데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네.
올해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연방의원들이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를 칭송했습니다.
Today I'm honored and really proud to be the first president to stand with you.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생명이 귀중하다면서 낙태 제한 같은 생명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은 위성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이 이 생명을 위한 행진을 위해 연설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예.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난 1987년에 전화로 지지 성명을 전했고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3년, 2005년에 같은 방법으로 연설했는데요. 위성을 통한 중계였지만 행진 참석자들한테 직접 연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에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들어서는 이 낙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에 반대하는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취임한 뒤에는 이 낙태를 지원하는 해외 비정기구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연방보건후생부에 이 낙태 정책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부서가 하나 설치됐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보건후생부 민권국 아래 이 양심과 종교적 자유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를 통해서 이 낙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민권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반낙태 진영에서는 이 부서 설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1950년대 뉴욕시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곡인데요. 자, 오늘 밤 사랑이 시작된다는 투나잇 들어보시겠습니다.
Only you, you are the only thing I'll see forever. In my eyes, in my words, and in everything I do, nothing else but you ever.
And there's nothing for me but Maria. Every sight that I see is Maria. Always you, every thought I'll ever know. Everywhere I go, you'll b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교 인근은 물가가 높은 워싱턴 DC 내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곳으로 꼽힙니다. 일대의 집 가격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고 각종 고급 상품을 파는 가게와 값비싼 음식을 파는 식당이 즐비하죠. 그런데 이들 식당가의 한 자그마한 가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을 서지 않고선 못 먹을 정도로 맛은 좋으면서도 가격은 주변 식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고 무엇보다 특별한 취지를 가진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조지타운에 위치한 팔라펠 잉크를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난민들을 돕는 워싱턴의 팔라펠 가게.
평일 점심시간, 좁은 식당 안엔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으로 붐빕니다. 직원들은 손님의 주문을 받자마자 빠른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가게에서 파는 음식은 바로 팔라펠입니다. 콩을 쪄서 간 것을 기본으로 양파나 고수 등을 넣어 동그랗게 만들어 기름에 튀겨낸 이 팔라펠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중동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중동식 빵에 끼워 샌드위치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게에선 팔라펠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으로 다름 아닌 난민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Well, I just found out the some of the profits go to refugees. I think that's really amazing.
I think what they're doing with the refugees is a very good cause, and I support it.
The food is delicious, and hearing about the owner's story before.
난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를 지지한다며 좋은 취지 덕에 팔라펠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식당 주인인 아흐마드 아슈카 씨는 팔라펠 잉크 식당을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re's many ways we could have decided to help refugees. We chose falafel for two reasons.
전 세계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전 팔라펠을 팔아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팔라펠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팔라펠이 난민촌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팔라펠은 값은 싸고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영양가는 아주 높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 난민촌의 주식이 바로 팔라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팔라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애정과 열정 때문입니다.
팔라펠 잉크에서 파는 팔라펠은 바로 아슈카 씨의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방식 그대로라고 합니다.
My mom grew up and was born in the West Bank of Palestine.
저희 어머니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태어나 자라셨습니다. 그곳에서 팔라펠 만드는 법을 배우셨고요. 제게 전수해 주셨죠.
팔라펠 잉크의 팔라펠은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건 바로 가격입니다. 기본적인 팔라펠 샌드위치는 하나에 3달러에 불과하고 가장 비싼 메뉴도 4달러밖에 안 하는데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맛과 취지도 좋지만 저렴한 가격에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It is fresh. It has so much flavor with it.
여기 팔라펠은 정말 신선하고 재료의 맛이 살아있어요. 무엇보다 가격도 정말 저렴한데요. 이 동네에서 보통 점심을 먹을 때 드는 돈의 절반이면 되니까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 팔라펠 잉크 식당의 문을 연 아슈카 씨는 개업한 지 두 달 만에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We do anywhere from 600 to 800 guests every single day.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이 하루에 60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기본적인 팔라펠 샌드위치 가격은 매우 싸지만 대신 손님들이 음료수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도 함께 주문하다 보니까 식당 운영이 가능한 거죠.
아슈카 씨의 최종 목표는 100개의 팔라펠 잉크 지점을 열어서 매년 100만 명의 난민을 먹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Our goal is to employ refugees around the world.
저의 또 다른 목표는 전 세계 난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가게마다 난민을 12명은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민들이 가게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나면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점주가 돼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싶습니다.
아슈카 씨는 무엇보다 팔라펠 식당은 큰 공간이 필요 없고 주방에도 튀김기와 오븐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Every day we see more and more refugees worldwide.
날마다 전 세계 난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우리 팔라펠 잉크는 난민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난민 사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요.
팔라펠 잉크의 3달러짜리 작은 팔라펠에는 이렇듯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난민을 품는 꿈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미국의 새로운 운동 유행, 심박수 맞춤 운동.
미국에서 짐 또는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는 체육관. 열정적인 운동 관리사, 즉 트레이너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노젓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계에 앉아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땀을 비오듯 흘리는 사람들. 다들 곧 숨이 차서 쓰러질 듯 하면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렌지 띠어리 체육관은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첨단 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심박수 맞춤 운동이죠.
우리 체육관에선 사람들이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는 기기를 몸에 부착하고 운동합니다. 심장 박동수를 5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1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이 5가지 단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죠. 30분간은 심장 강화 운동을 하고 30분은 전신 저항 훈련을 하는데 이 모든 단계에 개인 트레이너가 붙어서 지도합니다.
사람들은 운동할 때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하고 수업 시간 동안 자신의 심장 박동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디지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심박수가 84%에 달하면 이 주황색인 오렌지 존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1시간 동안의 수업 시간 가운데 12분 이상 최대 심박수에 도달하면 평균적으로 9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고요. 운동 후 24시간에서 36시간 동안 대사율이 상승한 상태로 유지되는 이른바 애프터 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오렌지 띠어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체육관을 찾은 사람들은 아주 새롭고 재미있는 운동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전 일주일에 4번 오는데요. 올 때마다 수업 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은 날이 한 번도 없죠. 물론 노젓기 기계와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건 기본으로 하지만 운동의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힘들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요즘 미국에선 이렇게 오렌지 띠어리를 비롯해 심장 박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지방을 태우는 고강도 운동이 유행인데요. 심장 전문의인 숀 데인 슈라드 박사는 이런 운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췌장암도 예방할 수 있죠. 고강도 운동을 통해 얻는 유익이 아주 많습니다.
오렌지 띠어리 체육관은 문을 연 지 10년도 채 되지 않지만 미국 내 450개가 넘는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고강도 운동,
미국의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랑 다퉈서 사이가 서먹서먹할 때,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날 때 눈치도 많이 보고 조심하죠. 이렇게 눈치보다 조심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Walking on eggshells. Walking on eggshells. Walking on eggshells. Walking on eggshells. 이 표현을 직역하면 계란 껍질 위를 걷는다인데요. 즉, 조심조심하다, 눈치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 have to walk on eggshells around him because he's very sensitive. 걔는 굉장히 예민해서 함께 있을 때 항상 말 조심해야 돼. I hate having to walk on eggshells at work. 나는 회사에서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어. My roommate's mad at me, so I have to walk on eggshells whenever she's home. 룸메이트가 나한테 화나서 걔가 집에 있을 때마다 난 눈치를 봐야 돼. Walking on eggshells. Walking on eggshells. Walking on eggshells. Walking on eggshells. 오늘은 walking on eggshell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말보다는 사랑의 감정을 보여달라고 노래하는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전해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5년 1월 22일 오늘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 니콜라이 2세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 군대가 시위에 나선 러시아 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1월에 내린 하얀 눈밭을 피로 얼룩지게 만든 이른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 해 전 시작된 러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싸워야 했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됐으며 물가도 치솟아올라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갔습니다. 이에 러시아 노동자들은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살고 있는 궁전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달라는 등의 기본적 생활의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천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05년 오늘 발생한 피해 일요일 사건은 이후 전국의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1901년 1월 22일 오늘 대영 제국의 상징이었던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 세계 곳곳에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국기가 매달렸습니다. 1819년 켄트 공작의 외동딸로 태어나 18살 때 영국 여왕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은 반세기가 넘게 영국을 통치하며 영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 면적의 5분의 1이 영국 땅이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의 백성이었을 정도로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당시 영국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평생을 대영 제국 건설에 매진해온 빅토리아 여왕. 그녀는 1901년 오늘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